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미사일 등을 동원한 공습을 가해 5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지역관리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반 페도로우 자포리자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 지역에서 3명이 숨지고 최소 8명이 부상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인명피해 외에 산업용 건물 한 동과 아파트 7동, 의료와 교육시설 등이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 지역 빌로필리아 마을에는 네 발의 유도탄이 떨어져 여성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으며 중부 폴타바 지역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사망자 한 명과 부상자 10명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상연설에서 수미 지역에 대한 공습은 인구 15,000명의 마을 중심부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발사한 20기의 드론이 미콜라이우, 오데사, 헤르손,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폴타바, 빈니차, 르비우 지역에서 방공체계에 의해 모두 요격됐다고 미콜라 올레슈크 우크라이나 공군사령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올레슈크 사령관은 또 러시아군이 S-300 지대공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말했지만 목표물 타격이나 요격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넵튠 대함미사일을 흑해 상공에서 요격했으며 접경도시 벨고로드와 보로네시에서 각각 2기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에 맞서기 위한 안보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랜 기간 동안 유럽 안보협력기구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형태의 유럽 대서양 안보구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토는 이익의 균형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뭔가 합의를 이루기에 합당한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라시아 안보 강화를 제안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관련 대화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라브로프 장관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지역과 국제 현안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중국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늘 상황의 옳고 그름에 따라 독립적 입장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국제무대에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절대 분란대 부채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는 첨단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본과의 협력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의 강점과 오커스 3개국 모두와의 긴밀한 국방협력 관계를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그랜트 셰프스 영국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오커스가 첨단 군사력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오커스는 첨단 기술과 역량의 여러 구성요소에 대해 강력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달은 오커스 첨단 역량 산업 포럼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최근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 ASC사와 영국 BAE사를 호주 잠수함과 관련한 지속적 파트너로 선정한 것도 최근의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커스 국방장관들은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급변하는 전략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개시일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승리에는 라파 진입과 테러리스트 대대들의 제거가 요구된다며 이것은 일어날 것이며 날짜가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라파 일대에는 가자지구에서 6개월 넘게 계속되는 전쟁을 피해 내려온 100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이주민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두 나라 관계에 새 시대를 여는 첫 장이 될 것이라고 주일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일본계 중진 의원은 미일 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한러 관계가 한층 나빠지는 양상입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도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최고는 9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새 시대의 첫 장이 될 것이라고 주일 미국 대사가 평가했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는 북한이 북일 정상회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는 8일 바이든 정부는 미일 두 나라 모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8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미일 정상회담 전망을 주제로 주최한 대담에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와 함께 참석해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새 시대의 첫 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일본은 지난 2년 동안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했으며 무기 등 방위 장비 수출 제한을 해제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 전략은 미국 중심의 중심축과 바퀴살 구조에서 여러 동맹이 상호 협력하는 격자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nstant in it i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building off of that foundation and I said this before but I really believe we're
이메뉴엘 대사는 동맹 보호의 시대가 끝나고 동맹 투사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 구도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어 11일에는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는 기시다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일본이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마다 대사는 정상회담에서 특히 양국의 국방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국과 일본이 지휘통제 구조를 조율하는 방안을 두고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two countries are working together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closer coordin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또 방위 장비의 생산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 양국의 방위 산업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이것이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할 몇 가지 문제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양국 정상의 국방 분야 논의에 대해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와 다른 지휘 통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 장비 수출 제한을 해제한 것은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일본 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지난해 8월 열린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은 미국, 일본, 한국이 결코 의견을 일치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8월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One of the pillars of China's strategy in the Indo-Pacific was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이메뉴엘 대사는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국가안보 참모 중 하나는 이 같은 진전을 간절히 원했었다고 말했다며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고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미한일 3국 정상의 시대가 지나도 협력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반을 다지지 않으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마다 대사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이 회담 개최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핵과 미사일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미해결 문제에 북한이 진전을 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야마다 대사는 북한의 최근 성명을 보면 아직 미해결 문제들을 다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cent statements from North Korea indicated that they are not ready to deal with thos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야마다 대사는 기시다 총리에게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총리는 북한 측과 대화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보도된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납북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의 일본계 중진 의원이 미일 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해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이번 주 개최되는 미일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계인 타카노 의원은 7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다른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가하는 위협과 무역 문제, 그리고 미일 양자회담에 영내 파트너를 통합시키는 문제와 같은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합니다. 이어 11일 바이든 대통령 및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합니다. 타카노 의원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지난해 개최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미일 관계는 동맹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점에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8월 미국, 일본, 한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캠프 데이비 3국 정상회의에 이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정상회담은 미국과 일본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경제 및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의회가 미일 양국 간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975년 설립한 독립정부기관인 미일 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서울에서 열린 제32차 미한일 의원회의에 미국 측 단장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미일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지난 5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우리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중국해 센가쿠 열도와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의 공세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과 그 힘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도 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다음 날인 11일 연방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또 일본 총리의 의회 연설은 아베 전 총리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집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토마스 쉬퍼 전 주일 미국 대사는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큰 뉴스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쉬퍼 전 대사는 8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주 호주 대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 일본 대사를 지낸 시퍼 전 대사를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가 될까요?
양국 관계 변화와 동맹의 강화입니다. 원래부터도 미일 동맹은 매우 강력합니다. 전 세계 미국 동맹 중 이보다 더 강한 동맹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일본은 그동안 동맹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관해 적어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회담에서 큰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 말이죠.
이번 정상회담이 특히 주목되는 건 미일 동맹 강화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자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매우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켰죠. 21세기에도 침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21세기에도 20세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일 안보 동맹의 격상에 발맞춰 일본은 자위대 내에서 육해 공군 간의 원활한 조율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 작전 사령부를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의 2%까지 늘릴 예정이고요. 한국을 포함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를 직접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다소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이런 우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려는 종전 이후 계속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이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방력을 추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군국주의 국가가 되기 위한 열망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열망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이에 대한 반발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보다 현재 더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다가가기 위해 취한 행동과 또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한 행동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념비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과 그에 기반한 무역과 평화를 모두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죠. 저는 한국 전문가라고 할 수 없지만 한국인들은 그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의 김정은에 의한 위협도 더 커진 것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력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협력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리고 일본의 안보가 위협에 처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도 위협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에서 중국의 위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도 있죠.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합당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일본인들 중에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결국 일본의 자위대 증강에 도움을 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한동안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일본이 전수 방위 태세를 버리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됩니까?
일본은 항상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유엔 헌장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모든 국가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군대는 물론 문자 그대로 자위대라고 불리죠. 그동안 일본은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처럼 전력투사 능력을 과시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은 늘 방어 중심적으로 사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당시 일본에 존재했던 군국주의 때문이었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한 것도 전력투사 능력 과시보다는 방어 능력 강화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건 공격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은 전력투사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저지른 일이나 중국이 홍콩, 남중국해에서 행하는 일을 보면 누구라도 불안을 느낄만 합니다. 저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기시다 총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요. 북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성사되길 바랍니다. 한 테이블에 앉게 할 수 있다면 협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손을 내민 것 자체가 일본은 전쟁을 선동하려는 나라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사는 것이죠.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을 것입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북한에 갔던 것을 돌아보면 획기적인 일이었죠. 일본인 납치설에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논란이죠. 하지만 저는 대화를 나눌수록 평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떨어져서 상대방에게 돌만 던지면 성과는 없죠.
2002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죠. 그런데 당시엔 미국에선 북일 정상회담을 조심스럽게 보는 기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이 또다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당시 기류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워싱턴에서 대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잠수함과 같은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상황이 우려스러운데요. 우리는 때때로 북한의 도발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선을 넘는 방식으로 터무니없는 행동을 다시 한다 해도 사람들은 이제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할지 또는 하지 않을지 예상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립시킴으로써 일본이나 미국의 공격을 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게 자살 행위가 될 겁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더 강력한 미일 동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미일 동맹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의 힘은 일본에 있는 80개 이상의 미군 기지와 5만 명 이상의 미군 병력에도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미군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군 병력이 많죠. 한국에는 2만 5천 명 정도가 있는데요. 아시아에 그렇게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가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과 한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때때로 미국인들은 이것이 미국에게 일종의 부담이 되는 것처럼 봅니다. 하지만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삶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죠.
오래전부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주요 동맹국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인도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고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의체 쿼드가 재결성되었고요. 한국 국민들 중 일부는 왜 한국이 여기서 제외되었는지 의문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한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있어 든든한 동맹국이 될 수 있습니까?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입니다. 미한 동맹은 굳건합니다.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쿼드가 나온 것은 주로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베 전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규모가 큰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을 만들고자 했죠. 그러면서 호주와 인도 그리고 미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나라들의 관심사가 모두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쿼드에 참여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그때는 쿼드가 아닌 다른 용어로 불러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토대로 통합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거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도 그 동맹의 모임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취퍼 전 주일 미국 대사로부터 이번 주 열릴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 그리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한러 관계가 한층 나빠지는 양상입니다. 한군의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독려하던 전문가 패널 활동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은 러시아의 독자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2일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 북한 노동자 대러 송출 등에 관련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마리아 자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이 러시아 시민과 법인에 제재를 도입한 것은 비우호적 조치라며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러시아도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미국 등 서방과의 대립이 심화된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를 느슨하게 한 러시아의 조치는 한국의 위협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냉전이 더 고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더 국제사회의 감시를 좀 피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넓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북러 간의 군사협력도 또 가소화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러 관계는 러시아가 앞서 지난 2022년 3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비공개로 방한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만나면서 관계 개선 조짐이 보였지만 러시아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상황과 장기화 여부,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 등 변수들이 있지만 신냉전 구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북러 밀착 강화는 한러 관계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북한 핵 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낸 조치라며 한국으로선 일정한 선을 넘은 행동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선 실존적 위협이 더 커졌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는 한층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박 교수는 반면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자국의 이익에만 맞으면 북한의 미그 29 전투기나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거나 더 위험한 첨단 무기 기술까지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첨단 무기 기술, 그런 건 러시아가 그간에 한 번도 제공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아마 그런 자국의 이익을 계산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지 그냥 국제사회나 한국의 반발이나 그런 거를 고려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봐왔던 러시아의 행태로 보는 게 맞겠죠.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나 외교적 압박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러시아가 한국에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북러 간 밀착이 맹방관계로까지 가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양 박사는 그런 방안으로 러시아가 가장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천궁2 같은 방어 성격의 무기부터 시작해서 비공개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형식으로 최소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체계들 같은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어떤 형식으로든 보급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지금 쓸 카드가 아니라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조 박사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활동을 중단시킨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탄약 등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과 거래를 해야 하고 이 때문에 제재 위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일 수 있다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향후 북러 군사협력의 질적 변화를 예고하는 행동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문가 편을 종료를 통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어떤 협력을 전략적으로 뭐 한 단계 고양시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어떤 임계점을 넘어간 한러 관계, 북러 관계 그런 상황 아직은 아니다.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 정부는 앞서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 조치가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대북 제재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협력을 경계하면서도 여전히 한러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한편 한국 해경은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납포했고 미한 당국이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00톤급의 이 화물선은 지난달 말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중국 산둥성 스다오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박 조사 결과 북러 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올 경우 한러 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8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가 한국의 대러 독자 제재에 반발해 주 러시아 한국 대사를 처치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북한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개인 두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5일 이도훈 주 러시아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이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자국에 대한 또 다른 비우호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압적인 조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 패널의 임기 연장 무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보고를 지속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미국 대사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8일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의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두 나라에서 대사는 유엔 안보리와 그 너머에서 양자와 3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인권과 비확산 및 군축,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사용, 평화 유지, 식량 안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 등 역내 및 글로벌 우선순위를 동맹국들과 협력해 해결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718 유엔의 전문가 패널의 임무 갱신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확산과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보고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다음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이달 말을 끝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 를 열고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한국에서는 정부 고위관리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내 미한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젊은 탈북민들을 만나는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일본에서 정부 고위관리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내 공동의 우선순위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역사적인 워싱턴 방문을 포함한 폭넓은 사안과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에 강제로 납치된 일본인들의 가족을 만나고 나가사키를 방문해 역내 및 세계적인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지역 관리 및 학생들과 교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 유조선 두 척이 잇따라 동중국해에 출몰해 주목됩니다. 둘 다 위치를 숨긴 채 중국 영해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항해했는데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선박은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인 남산 8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남산 8호는 현지 시각 3월 23일 북한 서해상을 벗어나 중국 방면으로 향하며 약 2시간 동안 위치를 노출했습니다. 이 선박은 이후 마린 트래픽 지도에서 사라졌는데 위치 정보를 외부로 발신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산 8호가 다시 포착된 건 자취를 감춘 지 약 일주일 만인 지난달 29일입니다. 위치는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긴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780km 떨어진 상하이 인근 동중국해 해상입니다. 이후 다시 북한 서해 방면을 향해 북상한 남산 8호는 31일 중국 산둥성 인근 바다에서 북한 서해 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모습을 끝으로 다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남산 8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남산 8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로 사실상 운항이 금지된 남산 8호가 이번에 동중국해로 향하는 모습은 국제 제재망에 주의를 끌만 합니다.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3일 남산 8호가 최대 2,835톤에 달하는 정제유 제품을 북한 남포에 하역했다며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남산 8호가 공해상 등에서 불법으로 유류를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스러운 선박은 또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남포를 떠나 서해 방면으로 운항하던 북한 유조선 청룡산호는 10일 북한과 중국 중간 해역에서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모습을 끝으로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20여일이 지난 3일 동중국해 해상에 출현해 다음 날까지 북상하다가 또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선박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번호 대신 언제든 변경 가능한 해상이동 업무식별번호 MMSI를 통해 위치 정보가 파악됐습니다. 이는 청룡산호가 의도적으로 IMO 번호를 감춘 채 운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IMO 번호는 마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선박의 소유주나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MMSI는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와 유엔 회원국들은 처음에 정해지면 폐선 때까지 달고 다녀야 하는 IMO 번호로 북한 선박을 식별해 왔습니다. 따라서 MMSI 번호만을 발신한 청룡산호에 대해선 현재로선 선적이 북한이라는 것 외에 과거 행적이나 제재 여부 등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난 20여일의 항적까지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 선박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BOA에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IMO는 감추면서 굳이 MMSI를 공개한 데 대해선 비상시 유일한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가동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타이완 유사시 한국군이 개입하면 중국 억제 측면뿐 아니라 정당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국군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억제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8일 타이완 유사시 미국 정부는 한국이 개입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want to convey the message that you're going to work with them or they will be involved, so that would be a deterrent for the Chinese not to do anything towards.
코브 전 차관보는 8일 BOA와의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은 중국에 한국이 함께하거나 개입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타이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침공하려 할 경우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해온 역할과 대응하고 있는 모든 비상사태들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더 많은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인들은 타이완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면 타이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국인들도 타이완이 미국의 국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I think given the role that the U.S. has played around the world and all of the contingencies that we're dealing with, we would certainly want other countries to be involved.
앞서 체스 플린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지난 6일 한국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타이완 비상사태 발생 시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플린 사령관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한국군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한국과 한국군이 미한 동맹의 힘을 한국 내에서 동맹을 보호하는 데뿐 아니라 영내에 투영하기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의 이 발언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군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이제까지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종종 있었지만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 미군 고위 관계자가 발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이 같은 플린 사령관의 발언은 미중 사이의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한국군이 타이완 유사시 개입하길 원할 것이라며 현재 세계에서 연합 세력을 갖는 것은 미국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 단독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많은 나라들이 매우 비판적이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힘을 보탠다면 비록 많은 군사력은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aving a coalition is important to the U.S. in the current world. If the U.S. tries to do something alone,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국 전쟁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참전했는데 그중 많은 나라들의 실제 파병 병력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참전 사실 자체만으로도 미국 참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이완 유사시 한국 공군 일부 편대나 해군 전함, 지상군 1개 대대 정도만 참전해도 미국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베넷 선임 연구원은 타이완 유사시 미국은 한국 육군 파병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조차 지상군 파병을 원할지 모르겠다면서 만약 미 지상군이 파병된다면 동맹도 지상군을 파견하겠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플린 장군의 발언을 타이완을 포함한 제3국 유사시 한국과 한국군에 대한 미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 것으로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들은 타이완 유사시에도 한국군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 억제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타이완 유사시란 가정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한국군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도 한국군의 가장 큰 임무는 한반도 방어와 북한 억지라며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re's instances where you could use rock forces. But the primary mission, I believe, of rock forces is for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서먼 전 사령관은 타이완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한국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국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이득을 취할 기회를 주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해협 유사시 북한이 이를 이용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려는 시도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은 아직 정전 상태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선 주한미군은 타이완 분쟁에서 역할이 거의 없다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군의 대부분은 지상군이고 타이완에서 미군이나 한국 육군이 지상전을 벌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유사시 한국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한 억제와 함께 타이완 해협이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은 한국으로의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 교통로 방어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하늘과 바다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That means that South Korea has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its commerce can flow to Korea. South Korea is dependent on.
맥스의 부대표는 타이완 유사시 한국의 경제와 국방에 결정적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것이 한국에도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Japan's self-defense forces will probably play a larger role in the Taiwan conflict because it is imperative that deterrence remain on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타이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에서 분쟁을 막는 것이 미한 동맹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동맹 전력에는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여러 우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지만 한국군의 최우선 임무는 한국 방어와 북한 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의 해군과 공군뿐 아니라 육군 연합훈련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연합훈련은 3국 간 상호 운영성과 조율을 위해 항상 필요하다면서 연합훈련은 3국 모두의 상호 방위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나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공개한 컨테이너 더미가 이번에도 등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나진항에서 7일 10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나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부두의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선박과 바로 앞에 약 130m 길이로 놓인 컨테이너 추적 물체가 보입니다. 앞서 라진항에는 지난달 31일에도 길이 110m의 선박이 정박했다가 떠났는데 약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선박이 이곳을 찾은 것입니다. 라진항엔 이미 이달 1일부터 컨테이너가 다시 쌓이면서 사실상 선박의 추가 입항이 예고됐었습니다. 지난해 백악관이 북한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해 더욱 주목받아온 곳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나진항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당시와 동일한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뷰이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1월에도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선박의 입출항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2일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12일 재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움직임이 단 이틀만 포착되는 등 대형 선박의 포착 횟수는 올해 초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만약 이들 선박이 실어 나른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이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 23일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y.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이 지난주 막을 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꼽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하고 북한 인권 관련 부대 행사를 후원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8일 세계는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 이란, 벨라루스, 수단과 같은 나라에서 끔찍한 인권 상황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는 지난주 막을 내린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역대 최장기간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팀 유럽으로 불리는 회원국들과 함께 이번 이사회에서 다양한 국가 상황과 주제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여러 결의안과 공동성명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의 인권,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올해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획기적인 보고서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면서 이유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그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그러면서 이 결의는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갱신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내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포괄적인 보고서를 통해 COI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유엔인권이사회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공동 목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시급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해결하며 유엔 창립 이래 유엔 체제를 지탱해온 보편적 가치, 염원,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번 회기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우선순위를 진전시켰다면서 벨라루스, 북한, 미얀마 즉 버마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통참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관련 부대 행사를 후원했고 북한인권에 대해 우려하는 53개국의 공동성명에도 동참했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국무부가 북한 등 국가 문제 외에 이번 설명자료에서 강조한 주요 사안은 최근 국제인권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초국가적 탄압입니다. 국무부는 초국가적 탄압을 미국의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세계 안보와 인권 존중을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이에 관한 행사를 개최해 각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국가적 탄압은 암살, 불법 추방, 납치, 디지털 위협, 인터폴, 즉 국제형사경찰기구의 남용, 가족 협박 등 각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디아스포라와 망명자들의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행하는 탄압을 말합니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중동 국가들이 초국가적 탄압을 저지르는 나라로 비판을 받았는데 최근엔 북한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55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탈북민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새롭게 촉구했습니다. 이 문구를 추가하는 안을 미국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즈라제야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은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국경을 넘어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다음 주 서울과 일본을 방문하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암살, 감시, 납치, 강제 송환을 지적했었습니다.
The council must address the horrors, the abuses and crimes being perpetrated daily by the Kim regime against
미국 텍사스 대학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시나 그리트스 교수는 이와 관련해 4일 VOA에 북한 정부가 북한 디아스포라의 망명자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초국가적 탄압을 포함하는 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8일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4일 북한의 잔혹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 인권운동이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첫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리나윤 선임연구원은 성명에서 내년 9월에 발표될 유엔인권이사회 새 보고서는 COI의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 피해자,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국제무대에 증폭시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가 북한의 무기 개발과 인권의 연관성을 조명함으로써 각국 정부의 안보를 그 기저의 인권 침해와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뿐 아니라 유엔 총회와 안보리도 인권 침해와 무기 확산 사이의 연관성,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65년 4월 9일 남부군을 이끈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의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함으로써 4년 동안 지속되어온 미국의 남북전쟁이 마침내 종결됩니다. 남북전쟁은 노예제 폐지를 놓고 남부와 북부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북부군은 36만 명, 남부군은 26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남부지역은 거의 황폐화되어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더욱이 전쟁 전까지 노예를 부려서 목화재배를 하던 남부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노예를 둘 수 없게 됨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북부지역 또한 이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남긴 상처는 북부와 남부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 시련을 이겨내고 북부와 남부가 한뜻이 되어 황폐화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1963년 4월 9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경에게 명예 시민권을 수여합니다.
In proclaiming him an honorary citizen, I only propose a formal recognition of the place he has long since won in the history of freedom.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은 유럽을 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지도력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처칠경의 아들과 손자, 손녀를 비롯해 영국에서 온 축하 사절단, 그리고 처칠경의 오랜 미국 친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88살의 고령인 처칠경은 정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의 부인과 함께 런던 자택에서 화상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처칠경은 그를 대신해 행사에 참석한 아들 랜돌프 처칠을 통해 자신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광은 자손 대대로 기억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로써 처칠경은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 의해 명예 시민권을 수여받은 인물이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